예, 이른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됐습니다. 어제가 첫날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둘째 날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처했던 상황 때문에 시대적인, 국가적인 여러 환경과 조건 때문에도 울어야 했지만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 자체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눈물로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한 다음이었고요.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앞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다섯 명의 왕을 섬겼던 그 다섯 명의 왕이 치리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어제 예레미야서 1장 초반부에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 아, 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눈물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과 그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예레미야를 심지어 저는 응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레미야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모두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대답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죠. 첫 번째 환상에서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자 상징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게 살구나무 가지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환상,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들추어 봐야 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단어 자체, 그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워드플레이인데요.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케드, 샤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케드.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풋노트가 있는 성경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히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에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의미 샤케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이루겠다 할때그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쇼케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느낌, 비슷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환상으로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한 말, 내가 꿈꾸고 도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뜻은 이게 언제, 그러니까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때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게 살구나무라고 돼 있는데 살구나무는 이제 중국이 원산지고 이게 동북아시아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이 그 중동을 배경으로 한 이 구약 성경에는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다 아몬드 나무로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중에서도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뒷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도 보면 살구나무가 아니라 뭘로 번역하고 있죠? 예, 아몬드 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아몬드 나무,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 이 나무가 대단히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 중에 겨울을 뚫어내고 가장 빨리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급히, 신속히,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주석학자는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구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급한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까지 그리고 그 아몬드 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대목을 한번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흐름에 따라 많은 계획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성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의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가가 훨씬 결정적인 것이죠. 그 일은 반드시 될 일이고 그 일은 신속히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기도하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역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환상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끓는 가마를 보고, 펄펄 끓고 있는 커다란 가마를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마가 이 수평, 평평한 상태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올 것이다. 북방에서부터 내가 허락한 그 심판이 찾아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왕국이 북방에서부터 여러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거든요. 그게 그냥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 그 지역의 또 군사들을 병합해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이렇게 복수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나라는 하나이지만 여러 족속들의 연합체가 된 그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고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조국의 백성들한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15절의 첫 단어입니다. 여러분 15절의 첫 단어가 무엇하고 시작되죠? 내가입니다. 내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과 징계,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모든 어떤 역사적인 일들도 결국 그 주도권과 통치권과 주재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치리하시는 데 있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옳으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 허용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1부 때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하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 때로는 심판과 징계 같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익히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있으면 도리어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때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린 다음이니까요, 남아있는 그 남유다 왕국도 곧 멸망하게 될 텐데 악한 세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 성경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여호와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재앙이 이렇게 악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일어났느냐, 왜 이런 재앙이 징계가 찾아왔느냐, 16절에 나옵니다. 아까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예요. 무리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등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래요. 누구에게? 다른 신들에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범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가 아로새긴 우상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3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1계명 2계명이 무너졌는데 3계명 4계명 10계명 지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10계명 정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1, 2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계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기도 했고 그때 제목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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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고 촉구하고 계세요. 그래야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인간과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여기도 보면 이제 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재앙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다 어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했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되갚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의가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 사실 우리의 악이 초래한 결과물과 다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픈 얘기지만 아침마다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새 아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만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마음속에 두는 문구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염려와 초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초조와 불안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신들은 나에게 없는가? 내가 다른 우상들 딱 내가 내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것 앞에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는가? 다시 아프지만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과 격려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 지엄한 심판이 신속하게 급하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덜너덜했겠죠. 그 마음이 고통 속에 너덜너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꼭 그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존재 종적을 감춘 후에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두려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 속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이게 다 뭐냐면 탄탄한, 든든한, 결코 무너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파괴되지 않는 튼튼한 것, 튼튼한 존재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1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을 주겠다. 너는 그들 앞에서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노성벽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전전긍긍하는, 노심초사하는 그 불안에 젖어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기도 역시 주어가 내가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을 줄 것이다. 너는 그들 앞에서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노성벽과 같은 그런 튼튼한 존재,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19절에 보면 결정적인 격려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반드시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될 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구원할 것이라는 표현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는 표현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이자 응원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직접 주신 격려. 이것은 이 아침 2017년 9월에 또 하루의 아침을 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격려하고 응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하든지 그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의 주재자이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분명하게 저에게 가장 큰 격려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제 인생의 과거의 시간에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저를 향해 편파를 거두지 않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그 모든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 그 일상의 일들, 삶의 예배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 성삼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형편과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남유대 왕국의 백성들의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도 관영합니다. 이 시대도 반하나님적인 세태가 짙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작은 예레미야로 또 다른 예레미야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션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되게 하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격려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늘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끝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오늘 이 한날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제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 왕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짝하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사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또 일상을 두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숨쉬고 있습니다.